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들이라는 것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하는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악인과 반대돼서 의인을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악인의 그런 어떤 전말을, 그들의 결과를 목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악인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의인을 이기고 의인을 괴롭히며 승리하며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12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항상 이 악인이라는 사람은 의인을 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고 할 정도로 이 악인은 의인을 항상 이렇게 적대시하고 치기를 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느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이 그의 날이라는 것은 악인의 최후의 날입니다. 악인의 최후의 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까워져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웃으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이라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끊임없이 이 악인으로서 이 죄인, 이 의인들을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악인의 칼을 빼고 팔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처럼,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악인이 칼을 빼고 팔을 당겨서 항상 의인이라고 하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항상 넘어뜨리기 원해요. 엎드러뜨리고 죽일 생각을 하고 괴롭히려고 치기를 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직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했지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 의인,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 계략을 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을 다 무너뜨리고 소용없도록, 쓸모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결국 자기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의인들을 죽일 수 있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 양심을 찌르는 결과가 되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무런 쓸모없는 것, 쓸모없게 되었고 그들의 그 계략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악인의 전말, 이 악인들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 활 다 부러뜨리고 쓸모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이 팔이 부러진다. 부러질 것 같지 않다가 이 부러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부러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바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붙들어주신다. 그래서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악인에 비교해서 의인은 결코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게 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반면에 우리 이 악인들이 아닌 이 의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이 온전한 자 바로 의인입니다. 옛날 성경은 완전하다고 하죠. 이 완전하다, 이 온전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자들, 바로 믿는 자들 의인을 가리킵니다. 이 온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의미들을 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안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온전한 자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의 기업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 의인의 날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자의 날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19절에는 그 온전한 자의 날이 바로 환난의 때 기근의 날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들은 환난의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의 때 기근의 때를 면하지 못합니다. 환난의 때 엎드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환난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기근에 다 죽어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도 의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의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기업을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이 바로 이 온전한 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의 날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승리시켜 주시고 주님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풍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하시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생애가 바로 온전한 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 의인의 날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악인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꾸미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게 하시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팔이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악인의 결과는 20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리다. 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것이 악인의 결국 결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풍족해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시는 이 돌보심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 의인은 적은 소유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꾸지만은 갚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비록 적은 소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를 반면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오히려 베풀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정하신 삶이고 그의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인정하며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오히려 그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자에 순응하다가 항상 우리는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죄를 짓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 악한 원수가 덫을 쳐서 그 덫에 자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이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가 악인의 악한 원수에 의해 꾀임에 빠져서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지켜보아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영영히 쓰러지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바로 그의 은혜가, 그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바로 은혜의 손길로, 그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이기 때문에,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결국 우리는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오늘도 이 엎드려졌다 생각하는 자가 아닌, 아주 엎드러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혜의 손으로 다시 붙들림을 받아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그의 길을 우리를 따라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붙드시는 이 붙드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기근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정하심에 감사하고, 그 붙드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